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교회에 올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로는 강한 선택도 합니다. 부드러운 선택도 합니다. 악한 선택도 하고, 선한 선택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게 선택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최고 좋은 배우자입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결혼이 아픔입니다. 둘다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과연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으로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거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것을 선택했는데 내 결과가 최고의 것이 아닌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행복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팔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팔자라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변경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정하심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선택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선택이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선택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일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정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바울은 여러 번 선택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선택이 좌절됐습니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번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좌절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택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복음 사역이 이 지역에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끝입니다. 대서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세상 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배경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세웠습니다. 목적지도 선택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선교하는 수단과 방법도 선택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24절 중반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즉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서바나로 선교를 가는데 너희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지만 24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중반절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얼마간의 기쁨의 교제를 갖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돈을 갖고 있다. 물질을 갖고 있다. 나는 전도자다. 사역자다. 그런데 얼마간의 기쁨의 교제를 갖자는 겁니다. 교제해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검증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서 정말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확인해보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도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도와줘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지 못하겠는지 나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리성을 갖고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에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검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믿고 했습니다. 우린 저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분을 믿었습니다. 저분이 직책이 이렇으니까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아픔이 교회에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교제가 뭐냐면 그런 검증과 확인을 걸쳐서 내가 전도자로 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확인이 없고 검증이 없다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제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갔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서로 다른 달란트가 있답니다.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지만 왜 문제가 있고 왜 갈등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럼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로마 교회야? 너희가 은혜 받았지? 그거를 내라는 겁니다. 나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전도의 그 달란트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한 후에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어놓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암소하고 돼지가 만났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나는 죽을 때 사람에게 가죽도 주고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다 주고 심지어는 내 족발마저 준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돼지라고 조롱한다. 나는 욕심꾸러기라고 한다. 봐라, 나 죽을 때 다 주지 않는가. 근데 옆에 있던 암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를 준다.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농사짓을 때 도와준다. 죽어서 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을 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남깁니다. 재산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이런 이런 저런 재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살아있을 때 주면 받고 난 다음에 부모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뭘 기다릴까요? 부모 죽기만을 바랍니다. 부모 죽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걸 주자고 하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부모 재산은 똥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거 자식에게 주면 똥 되는 겁니다. 자식 망하고 부모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받은 달란트, 전도의 사역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야 너희는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플러스 원 교육을 12주 동안 했습니다. 플러스 원 교육한 김경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플러스 원 하려면 내 것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되고 내 것을 내놔야지만 플러스 원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오겠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것 드리는 것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지 않고 하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똥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바울의 선택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다 길이 막혔으니까 내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도를 섬기러 간다고 합니다. 섬기러 간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종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바울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지배됐었냐면 율법이 지배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도 동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러기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소리냐?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에 대한 그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30절과 31절 보세요.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30절에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는데 31절 전반절에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후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내가 섬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내가 섬기는 걸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이해할 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구제하려고 가는 겁니다. 헌금 연보를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돈을 갖고 오고 연보를 했다면 같은 신자로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받아줘야 되죠. 환영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바울을 지금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만하고 이걸 영어 번역 acceptable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을만하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따랐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를 믿지만 동시적으로 그들도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가 이방 땅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반대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너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관습 우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거 갖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머리 깎고 율례를 드려라. 머리 깎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들이 지금도 너희가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줄 알고 너에게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율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할례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질했는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인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할례와 음식에 대한 것을 바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오던 것,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바울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을 당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 신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난 그걸 선택하던 것. 내가 일관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도 난 그걸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걸 선택하는가입니다. 왜 이중적이고 왜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애절함과 아픔과 기도할 내용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저절로 닫힐 것입니다. 물론 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울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에서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절하지 않은 겁니다.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악의 선택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침에를 일으켜 세우셨고 이 저녁 시간에 달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린 감사합니다.